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표를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별처럼 빛나는 교회의 목표를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별 좋아합니까?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그런 노래 들으면 정말 마음에 환상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밤하늘의 별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으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캄캄할수록 이 별은 더 환하게 빛납니다. 인생이 어둡고 캄캄해질 때 너무나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말고 별처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별은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바다나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방향을 못 잡을 때 북두칠성을 보면 방향을 잡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별은 영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장군들에게는 별을 달아줍니다. 또 탤런트 중에서도 인기 있는 탤런트를 우리가 스타라고 말합니다. 별은 번성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번 세봤는데 세다가 헷갈리고 세다가 중복되고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별은 번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별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수준 높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영광과 권세가 있고 비전과 생명을 주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자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잡힌 별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신 주님의 비전이 그 목표가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 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별 같은 비전이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고 별처럼 선명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단체로 생각을 합니다. 별과 같은 거룩한 영광이 없기 때문에 다녀봐야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별처럼 변화시키고 생명 주고 번성케 하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과 영광스러운 리더십과 선명한 방향성과 사람을 살게 하고 변화시키고 번성케 하는 이 생명력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별처럼 빛나는 일곱 가지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고 이 목적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목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목적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별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다 같이 예배. 따라서 예배가 중심이다. 모든 교회 사역과 모든 모임의 중심과 핵심은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 받은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드리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가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희생해서 안 되는 것, 이거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월십이라고 그러죠? 월스, 가치, 모든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아무리 뭐 좋은 집, 많은 물질, 좋은 학력 다 갖다 놔도 그냥 기름 떨어진 벤츠 길에 딱 서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예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도 너 없으면 안 돼. 나도 너를 사랑해. 내 아들 죽이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하여 내가 잠을 못 잠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응답으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영혼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시고 교훈으로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를 책망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든든하게 무장해서 능력 있게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기,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 비즈니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인생도 다 생명력 있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거 다 갖다 놓고 모양을 뭐 비슷하게 만들어 놔도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희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별의 첫 번째 빛나는 휘황찬란한 섬광의 그 엣지 부분이 뭐냐?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어떤 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주신 차별화된 영광이요 특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빛나는 차별성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가 없으면 교회 영광은 다 사라지고 사역은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단추가 핵심이 예배고 그 다음에 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전도할 때 개인이 빛이 나고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해도 달라지지 않던 사람이 교회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더니 달라지더라. 이게 교회가 세상 단체와 다른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모든 모슬렘의 총 대표자인 종교성 장관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수년 전에.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은 모든 모슬렘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고 그들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무슬림을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이제 세례받으면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그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아프가니스탄의 오렌지족이에요. 부모가 잘 살고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가지고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다니다가 마약하고 탈선하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 경호원 붙이고 별 사람 다 붙여서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슬림의 다양한 뭐 무슨 그 리트릿 하는 수련회나 이런 데 보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교회 셀그룹 공동체가 전도하는 그 모임에 초청받아서 한번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 변화가 됐어. 애가 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비밀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무슨 일하고 있는지 뒷조사를 해봐라. 보고를 들어보니까 교회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또 뭔 짓을 해서 애를 이렇게 또 바꿔놨나?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장관이 은밀하게 미행을 했습니다. 회가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리에 갔는데 말씀이 이 장관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파고 들어왔어. 변화가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 흘리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한 1년 가까이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한국 선교사님인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나는 이 무슬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거 다 권세 다 버리고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고 싶은데 나한테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목사님이 고민고민하다가 6개월을 기도하고 미루다가 세례를 줬어요. 그거 세례주고 그게 드러나면 나라가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라도 예수를 택한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력이 있고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는 교회를 생명력 넘치게 하는 비결이고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과 영광과 풍성함으로 영광으로 채워주는 비결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 봐야만 남자들은 이렇게 상투를 틀 수가 있었습니다. 열 몇 살짜리라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상투를 틀고 다니는데 50살이라도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못 낳았으면 아직도 상틀을 못 트는 거예요. 어른의 증거예요. 그게 어른의 증거. 영적인 어른이 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안 하니까 맨날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비즈니스만 하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전도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간증이 막 역사가 터져나옵니다. 생명은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무브먼트가 없으면 교회는 메인테너스, 유지 관리만 하다가 나중에는 뮤지엄,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유럽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세안교회는 유지 관리, 메인테너스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는, 말씀의 무브먼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사람 이상이라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는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사도행전 4장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랑으로 그 몸에 지체가 되어 연합되어 있는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랑 없이 지낼 수 있고,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고,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고,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체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지체가 사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시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사랑으로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생명이 교통하는, 사랑이 교통하는,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생명체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제.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공감한다, 동참한다, 그런데 동참한다. 공감하고 사귀는 정도, 소통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 주고 같이 울어주고 때로는 헌금도 해서 그 가난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누린 은혜와 부요를 서로 나누어주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악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에 힘쓸 때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사랑과 번성이 회복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교제가 뭐냐?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할지라도 1,000명, 10,000명이 한꺼번에 교제는 안 돼요. 소그룹으로, 소그룹 공동체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중심으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때로는 또 이 목장과 저 목장이 연합해서 또 좀 더 넓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말씀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들이 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한 가족처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소유와 재산도 팔아서 그 피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고 내가 거지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있는 것 중에 좀 베풀 수 있는 것들, 감동이 되는 것들을 팔아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가 평균케 되고 공평하게 되고 서로가 받은 축복을 모두 모두에게 함께 동참하도록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데 이것을 중요한 것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목사가 했습니까? 아니면 사도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이런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특별한 직업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마치 대표 선수처럼 뽑아가지고 보내서 무슨 일을 하게 하고 뒤에서 응원하다가 못하면 또 비판하고 흉보고 또 말하고 험담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성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될 때 하나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에도 왜 이 다섯 개가 필요한지 최고야 할 때 엄지손가락이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방아쇠를 어떻게 당깁니까? 이게 있어야 그래도 손가락이 제일 대표가 길지 않아요. 여기 있어야 또 반지도 끼죠. 요거는 또 뭐 합니까? 별로 할 게 없어. 답답할 때 콧구멍이라도 이걸로 봐.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역할이. 이 중에 하나만 빠져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각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 봉사하고 서로 몸을 돌보고 서로 세우고 새로 보충해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몸이 세워지면서 내 자신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은 다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 이상 다 사역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의자도 좀 맞춰놓고 또 떨어져 있는 주보나 쓰레기도 좀 줍고 가고 아무도 없는 방에 불 켜졌으면 불도 좀 끄고 이렇게 하면 다 사역이 되는 거예요. 불만 잘 끄고 다니셔도요. 선교사님 한 분 돕는 거 할 수 있어요. 불만 계속 잘 끄도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돌아가지 않게 하고 불 끄고 이렇게 그것만 해도요. 굉장히 전기세를 많이 세이브하면서 선교사님을 서포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웃어주고 하여튼 내가 천분 얼굴에 무조건 웃어주면 되는 거예요. 천 뵙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됐는데 나보고 처음 왔냐고 그러면 되니까 지혜롭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사 못했는데요 저는 누굽니다 이러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한쪽 줄에만 장로님 쭉 앉고 뭐 집사님도 쭉 앉지 말고 각 줄마다 이렇게 좀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집사님들이 골고루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인사할 때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인사하면 되잖아. 저 뒤에 계신 분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분 뒤로 가면 서로 인사하면 되는 서로 인사합시다 그랬는데 세 가족이 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안 오는 거야. 자기네끼리만 인사하고 헤 하고는 자기한테는 얼굴도 안 주고 앉아버리면 이 사람은 아주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다음엔 죽어도 이 교회 안 오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거 하나하나가 서로 세워주는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 혼자 사역하고 우리는 은혜 받고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사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사역을 하고 하는 걸 힘썼는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교회가 됐는데,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몸을 세우면서 할 수가 있고, 자기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으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양육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되 확신을 갖고 살도록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죄를 이기고 성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12가지 확신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양육의 목표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양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양육반에 A반, B반이 있는데 참여하면 이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터다지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 믿음이 홀로 서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은혜 안에서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차세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요엘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면 후대의 자녀들, 차세들을 키워내고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자녀들은 그 후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또 후시대에 고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최소한도 3대 정도는 영적인 이 계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음의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예요.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도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스그룹이 없어졌어요. 청년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현상이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반이 넘는다고 그래요. 반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낳지도 않지만 교회들 전도를 안 해가지고 부모들이 애들 다 학원에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유스그룹은 더 없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다 입시 때문에 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 청년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한국교회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이민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아틀란타에 3,4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20년 후에 몇 교회가 남을까? 아마 3분의 2는 없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왜? 지금 60대, 70대, 50대 되신 분들만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20년 지나면 다 돌아가세요. 누가 남겠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가르치고 최소한도 3대 이상 신앙이 계승되도록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려고 하면요, 교회가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시설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어른들이 많이 불편한 걸 감수해야 돼요. 차세대의 육성은요, 퍼붓기만 해줘야 돼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헌금 어린이들 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봉사를 많이 합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어른들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우니까.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몇 교회가 살아남아 있을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아틀란타뿐 아니라 미주 전체가요, 20년 후에 없어질 교회가 3분의 2 가까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저는 아주 무서운 히스기야 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히스기야 병.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네가 그동안에 충성한 걸 내가 생각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고 너에게 진노를 내리는데 너의 당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고 너의 네가 죽은 이후에 너의 후대에게 그 진노를 내가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제게 족합니다. 나 있을 동안에는 그런 진노가 없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고통당해도 우리 자손들은 더 잘 돼야 됩니다 하고 회개하고 은혜 달라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은 어떻게 저주를 받고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10년 후에 20년 후에 단일이란 걸 환난을 위해서 왜 울며 기도하지 않고 왜 미리 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고 내팽개치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뭘 하든지 간에 어디서든 간에 모든 조건을 다 활용해서 가르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교회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이들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한 주에 2시간 내지 3시간 이상을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 많은 시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집에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부모가 교육 안 시키는데 어떻게 교회가 아이들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잘 영적으로 지도해 줘야 되지만 그건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교회와 협력해서 부모들이 받은 애를 나누면서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힘들어도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탈선하고 문제 생기면 교회가 잘 안 가르쳐가지고 애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한심한 부모님이에요. 더 많은 시간 동안에 부모가 뭘 했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번에 그림 1대1 양육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1과 2과 3과 할 동안에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딱 전도하다가 10과 11과 12과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더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준비해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음 전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아이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발견하게 돼서 정말 회개하게 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끌어안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유아부에 섬기는 어떤 권사님이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유아부에 두 살짜리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한번 떠들면 모두가 예배를 못 드린대요. 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달라졌대 애가. 예배도 조용히 드리고 가운데 앉아가지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요 두 살짜리가 아멘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엄마 이게 무슨 일 있었냐고. 얘가 이상하게 달라졌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림 일대일 양육자 훈련을 받으면서 먼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해서 제일 먼저 자기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집에 강아지 데리고 복음을 전했대요. 강아지 발을 들어서 너 여기 있기 원하니 여기 가기 원하니 이러면서 강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한테 한번 연습한 다음에 자기 제일 만만한 두 살짜리 딸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앞에 놓고 그 아이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쉽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했는데 명똘망이가더니 이해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더라.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매주 달라져서 그렇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고 거듭났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가 참 부끄러운 부모예요. 부모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주고 부모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차세대들을 잘 키워내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보십시오. 가장 능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크고 청년들이 크고 리더들이 되고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제자 훈련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영적으로 성화되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배출해 내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잘 받으면 10년 동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강해지고 체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제자 훈련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제자훈련 받고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교수로 간 한 5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거쳐서 간 교수로 간 분들.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고 제자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다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 별과 같은 이 교회의 목표를 잘 살펴보면 뭐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영적인 내용들과 연결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 모든 사역은 우리를 지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주고 생명을 낳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사역자들로 성도들을 서포트를 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곱 가지 이 목표에 집중을 함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 안에서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틀란타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별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목표와 내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 자신의 믿음이 이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생활과 봉사가 이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예수님 닮아 거룩해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역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